로딘께서 제가 알기에는 한때 마약을 젊어서 하시고 리카버리 하셔갖고 인터벤션 스페셜리스트는 뭐냐면요. 인터벤션은 컴프런테이션하고 달라요. 컴프런테이션은 부모님이 너 언제 관둘 거냐, 회원 모임에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컴프런테이션. 인터벤션은 교육을 받아갖고 그 자녀의 인격을 리스펙트 해주면서 이런 회복으로 드러나오는 그 기술이거든요. 미국에서는 그 인터베이션을 피를 받고 그 위로를 해주는 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거의 스페셜리스트예요. 이분이 오늘은 패밀리 시스템이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중독증 회복에 마약 중독의 패밀리 시스템이 뭐냐 그걸 갖고 주로 강의할 테니까 한 시간 하시고 제가 이렇게 통역을 하고 할 테니까 중간중간에 Do you accept some the question while you are delivering speech?
Yes. Anybody who has questions should feel free to ask.
예, 그러면 질문하면 어서 간단히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상당히 그 자녀를 멋대로 나오신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돼요. There are about four family, only parent came here because they have a lot of the denial.
Yes.
Their children, that's why they didn't come. This is a good chance today.
Yeah. Okay. Yeah. So is anybody here not just a family member? Is anybody here in addiction or in recovery from their own addiction?
Yeah, we do together. Our meeting, always family and then himself together, we meet together. It's more easier for the Korean family to recover. That's why we
do. Exactly. Yeah. I'm with you 100%.
Yeah. 그럼 지금부터 하겠어요. 우리 제니 로딘 인터벤션 스페셜리스트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A few of you are familiar to me because I spoke with you about a week and a half ago. But to everybody else, hello. I'm honored to be here. So thank you for letting me come and talk.
예, 일주일 반 전에 여기 이제 몇 분은 이제 만나서 한번 그 쉐어를 했기 때문에 얼굴이 익숙하지만은 나머지 분들은 처음 뵈서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So I guess I'll begin by letting you all know that I am an addict in recovery.
본인 자신도 한때는 중독되었다가 회복되는 사람이에요. 박수로 하나 갑시다. Thank you.
Thank you. It was a long journey and not easy. But my life is so wonderful today, so much better than I ever could have hoped.
예, 회복은 굉장히 쉽지 않고 길고 험난한 길이었지만은 잘 해내서 지금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So I got into the work that I do as an interventionist because I now understand that addiction is a family disease.
본인의 인터벤션, 그 회복 간섭 전문가가 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중독증은 전부 다가 패밀리 시스템에서 가정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That means many things, but it means essentially that when our loved one is suffering from addiction, the whole family suffers.
가족 중에서 이게 살아가는 사람이 중독에 처하면 모든 가족이 같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패밀리 디지스라고 합니다.
Many of you have probably already heard or learned that we call addiction a disease.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중독은 예, 병이라는 것을 많이 아실 겁니다. 중독은 병입니다.
There's a lot of reasons for that.
중독이 병이라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There's an obvious reason that has to do with the brain and brain chemistry.
가장 그 명확한 그 증거는 뇌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When we are active in our addiction, we have literally transformed our brains.
우리가 이제 그 중독에 처하면은 이 뇌 자체가 변형이 된다 그죠.
And when we get into recovery, we're actively trying to retrain our brains.
그래서 우리가 마약을 끊고 회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중독되었던 그 뇌를 다시 재원상 복귀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When we're active in our addiction, some of the ways that we qualify it as a disease is that addiction is chronic, progressive, and fatal if left untreated.
중독증은 치명적이고 치유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성적인 병이라는 것입니다.
Chronic, of course, means like many diseases, once we have it, we have it. It doesn't go away.
만성적이라는 것은 한번 우리가 무슨 일단 다른 질병과 같이 한번 병에 걸리면은 평생 동안 그것을 치유가 안 되는 그런 병을 만성적인 병이라고 합니다.
Progressive means once we have it, it only gets worse. It never gets better on its own.
그 다음에 이 중독증은 진행성 질병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레스, 진행성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더 나빠지지 치유 안 받으면 더 악화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nd fatal, those of us who are active in addiction, we die sooner than healthy people. We die from car accidents, we die from suicide, we die from the health effects. And even if none of that, we tend to have a shorter lifespan just by virtue of the addiction.
중독에 처하면은 다른 그 우리 차 사고나 교통 사고나 그 병으로 그 일찍 사망하는 것 같이 자기 수명을 다 못하고 일찍 사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fatal 치명적인 생명의 위태로운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I'm curious to know if everybody believes that.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중독은 크로닉, 만성적이고 프로그레스, 진행성적이고 그 다음에 페이탈, 치명적이라는 것을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 그 의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eah,
they believe.
Do you believe? Do you believe?
Yeah.
I'm curious.
Yeah.
I didn't believe for a long time. For a long time, I did not believe that.
마약을 했을 때는 자신이 이러한 그 사실을 치명적이고 만성적이고 진행성 병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답니다. 자기는.
I even resisted believing it.
그래서 그런 사실을 자기가 믿지 않으려고 굉장히 저항을 했다고 그래.
Which is one of the many symptoms of addiction, denial.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독 중에 여러 증상 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거부 반응이다, 그죠?
You've heard that before, yes? Denial, the primary symptom of addiction.
중독 중에 주요 증상 중에 하나가 denial, 그 거부 반응을 보인다, 그죠?
So here we have this disease characterized by its being chronic, progressive, and fatal, and yet the person who has it doesn't believe they have a disease because of denial.
자녀들의 혹은 남편의 그 중독이 만성적이고 진행성적이고 치명적인 걸 알면서도 환자, 중독자 본인은 항상 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I think what that creates for family members is an overwhelming sense of powerlessness.
마약하는 자녀나 그 본인이 그렇게 거부 반응을 보이고 그렇게 할 때 whole family는 무기력해진다. Powerlessness입니다.
We see the person we love the most and we see them dying right in front of our eyes and yet they don't see it and there seems to be nothing that we can do to help them.
부모님들은 가족들은 중독자가 지금 마약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계신데도 본인은 그것을 거부하고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좀 어쩔 바를 없어서 상당히 마음만 애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So what I see and what I've experienced firsthand in my own family is when we feel this desperate need to do something to help our loved one and yet we don't exactly know how, we try everything.
자신의 그 가정을 통해서 보면은 가정에서 그 중독자를 위해서 굉장히 그 정말 절대적으로 그 어떤 서포트가 필요한데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 통상 그 가족들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And very often the things that we are doing to help are protective behaviors.
가족들이 하는 것은 중독자 자녀를 도와준다고 한 것이 대부분 보면 우리 가족 부모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신다 이거죠.
We are so desperate to help our loved one. We inadvertently protect them from the consequences of their own disease.
부모님들이 도와준다, 가족들이 도와준다는 것이 중독자 자녀로 하여금 체험을 해야 되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체험해야 되는 것을 그 체험을 못하게 막아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거죠.
Does this make sense to you?
그게 이해가 되시느냐?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해오신 점이 없나요, 그죠?
Yes. Have you all heard the phrase enabling?
영어로 enabling이라는 심리학 단어가 있어요. 그것을 들어보신 적 있나 그래요.
When our loved one is experiencing negative effects from their addiction, we do things like they lose their job, we pay their rent.
자녀가 마약을 하는 경우에 중독에 대해서 경우에 잡을 잃게 되면 자녀의 그 렌트비나 이런 가스비를 갖다가 부모들이 가족들이 대신 페이를 해주게 된다 이거죠.
They get a DUI while driving. We hire a lawyer and bail them out of jail.
마약에 그 도취가 돼서 운전해서 걸린다니 음주운전이 걸리면은 부모님들은 노예를 사가지고 베일본드 사서 감옥에 안 가게 하려고 우리 돈을 또 쓰고 그렇게 된다 그죠.
When they have a crisis, we run to fix it.
그래서 가족들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자녀가 어떤 문제가 위기에 처할 때는 가족들은 거기서 구해주려고만 한다 그죠.
And in the meantime, our loved one in their addiction seems to feel no consequences. They continue to drink or use, and we're the one feeling all of the consequences.
가족들이 중독자 자녀를 그렇게 도와주는 한 자녀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consequences,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가족들이 점점 그 결과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목소리를 담당하게 된다 이거죠.
In fact, we lose sleep, we don't eat well, we're emotionally upset, our relationships with others in the family get strained.
가족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돌보느라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식사도 잘 못 하시고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아갖고 가족들 자신을 위해서는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거죠.
I have an exercise I do with family members, and I ask them to really look at how the family system is experiencing negative consequences as a result of their loved one's addiction.
그 한 번은 이런 실습을 해봤다고 그래요. 가족들이 사랑하는 자녀나 배우자의 충동 문제로다가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들을 체험하고 사는지를 그거를 한번 해본 적이 있다고 그래요.
I'm going to ask all of you to think about your loved one and their addiction and how many of your loved ones in addiction have experienced negative health-related consequences.
가족에 사랑하는 사람이 중독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가족이라고 그러면 여태까지 과연 몇 번이나 건강상의 부정적인 결과로다가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 보죠.
Putting their health at risk, being sick, risking their lives by taking on high-risk behavior, driving while intoxicated, smoking, etc.
예를 들면 뭐 육체적으로 자기 위험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위험성이 많은 그 이 행동이 있잖아요. 운전을 난폭하게 한다든지 뭐 100마일 이상 질주한다든지 예, 그런 거가 이제 그런 거에 해당된다는 거죠.
Also, health related means when your loved one isn't sleeping well, isn't eating regularly.
건강상의 부정적인 결과라는 것은 수면을 잘 하느냐, 또 음식 섭취도 제대로 잘 하느냐, 그것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Yes, has everybody experienced that with their loved one?
그런 정도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이미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녀들의 마약 문제로 그런 고통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네요.
Yes. How about emotional negative consequences?
이번에는 정서 감정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Anger or depression,
분노심, 그 다음에 우울증, 뭐 이런 우울한 거 그런 게 있겠죠.
Mood swings, up and down.
감정 기복이 up and down 하고 마약할 때는 high고 끝났을 때는 low로 떨어지고.
How many of you have experienced with your loved one them having legal consequences?
자녀의 마약이나 이런 문제에다가 법률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그 부정적인 경험들을 해보셨냐 그죠?
Arrested for driving under the influence, arrested for possession.
마약을 하고 나서 운전을 했다든지, 혹은 마약을 소지하고 운전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것이 이제 문제죠.
I was just working with a family, and this mother's daughter was so impacted by her own addiction, she couldn't get out of bed in the morning to move her car from the tow-away zone. And about three times a week, her car would get towed and impounded. And her mother would pay for the car to get released several times a week.
어느 한 자기 아는 가정은 딸이 마약을 했는데 일주일에 세 번이나 차를 잘못 파킹해 토잉해 갖고 그 어머니가 돈을 지불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So you can have legal consequences without being arrested. Your car can get towed over and over again because of your addiction.
법률적인 문제라면 우리가 구속이 되고 뭐 경찰에 붙잡혀가야 되는 그런 거 아는데 그렇게 구속이 안 되고도 이렇게 차가 임파운드 걸리면 토잉인데 갖고 경제적으로 다시 지불하는 그런 것도 법적인 문제라 이거죠.
How about financial consequences? Has your loved one experienced money problems or employment problems because of their addiction?
또 중독증의 그 부정적인 결과 중에서는 재정적인 거, financial 이제 문제가 되죠. 뭐 직업을 잃었다든지 혹은 돈이 부족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있죠.
Yes. Everybody. Yes.
Yeah. Everybody experience.
Yes. And finally, how about spiritually? Have you seen your loved one experience spiritual consequences where they are feeling disconnected from either higher power,
God,
yeah. Yes, yeah. Or even just future, sense of future, sense of hope.
영적으로도 또 부정적인 결과가 있다 이거죠. Higher power나 위대한 힘이나 혹은 하나님하고의 단절 혹은 미래의 희망이나 future에 대해서도 단절이 된 그런 것도 하나의 영적인 단절, 부정적인 결과에 해당된다 이거죠.
Yes? Okay. So if everybody in this room has had a loved one in addiction, who's experienced negative consequences because of their addiction in all of those areas. Everyone?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은 그러면 다 자녀가 양무를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육체적, 영적 여러 가지로 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체험하고 계신 분들 맞느냐 이거죠.
Have you ever heard the phrase, he has to hit rock bottom before he'll get help?
이런 얘기를 들어봤냐고 그래요. 자기가 hit bottom, 이게 모든 것이 다 처참하게 되기 전까지는 회복 도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중독자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냐고 그러는데.
And yet you see your loved one have all of these negative consequences and yet they're still using.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결과가 산적해 있는데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마약을 지금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So who's experiencing rock bottom? Your loved one or you?
우리가 이제 힙바람, 락바람 됐다는 것이 가족이 힙바람 되는 거냐 혹은 자녀, 마약을 하는 자녀가 락바람 하는 거냐 누가 하는 걸로 아시느냐 이거죠. Both of them?
Right, because your loved one has all of these negative consequences, but they're not feeling the consequences. You are.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마약을 하는 자녀들은 항상 부정적인 결과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미 그 락바름이 돼 있는데도 그걸 느끼지, 필링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오히려 힙바름을 하는, 락바름 하는 것은 패밀리다 이거죠.
So when I ask the same questions now, but I ask them of you, if you're experiencing negative consequences, health-related, emotional, legal, financial, spiritual, what will you tell me about you, what you're experiencing?
자녀들은 이제 제쳐놓고 그래도 그럼 여러분들의 가족인 입장에서 건강상에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무슨 지금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계시냐 이거죠. 그런 거 있으면 말씀을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So, here we have a disease. Chronic, progressive, fatal if left untreated.
우리는 항상 중독증은 만성적이고 진행성 질병이고 치명적인, 생명에 위로운 치명적인 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The primary symptom of the disease is denial.
그리고 중독 중에 가장 주요 증상이고 반응은 denial, 거부 반응이라겠죠.
And yet we keep waiting for that person to experience some kind of rock bottom.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 여러분들은 마약을 하는 자녀가 rock bottom에 처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And we're taking on all of the consequences.
그리고 모든 그 부정적인 결과는 부모님들이 지금 그걸 그 테이크하고 계신 거죠.
There's another phrase that we say a lot or we hear a lot besides he has to hit rock bottom before he'll get help, and that's but she has to want help before she'll get help. What if she doesn't want help?
지금 우리가 나눠본 것 같이 그 마약하는 자녀가 rock bottom에 처할 때까지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가 나눠봤지만 만약 경우에 rock bottom에 처해서도 본인이 도움을 끝내까지 요청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If we've got a disease where the primary symptom is denial.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중독증은 그 주요한 증상은 그 거부 반응이라겠죠.
How long will we wait for them to want help?
그렇게 거부 반응이 심한 이 앓고 있는 자녀들에게 언제 자기들이 도움을 부모님한테 청해달라고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죠?
When I use the word denial, I want to make sure that everybody has a real understanding of what that is.
부모님들이 denial, 그 거부 반응의 그 의미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And denial has a million faces.
거부 반응은 200만 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Denial is any defense mechanism that the addict uses to keep themselves from seeing what's happening.
중독자들이 그 거부 반응 현상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자기의 그 저기를 hiding 하는 거죠.
Yes, yes, hiding. We are defensive.
방어하는 거고.
We blame.
가족은 또 책망하고 뭐 언제 그럴 거냐고 야단치고 그러죠.
We intellectualize.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은 지능적인 거를 많이 쓰죠. 예.
We justify.
변명도 하시고.
We get self-righteous.
그다음에 우리가 정당하게 옳다고 그러는 거죠.
We divert attention and point at the next guy.
무슨 문제를 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족이 다른 사람으로 이제 패스하는 거죠.
We minimize how bad it is.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을 극소화시킨다, 그죠?
Or we just flat out deny. 예. I'm not an addict. 예. I don't have a problem.
자녀들은 나는 중독 문제가 없다. 우리 부모님들도 심지어는 우리 가정에 그런 문제 없다고 나중에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죠.
Have you seen all of those?
그런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죠?
Yes. Okay. So, rock bottom for the addict. Rock bottom. Health-related consequences, emotional consequences, legal consequences. Financial consequences, spiritual consequences, and yet we keep using.
중독자 자녀들은 건강상에 그다음에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은 그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지금 마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And that's because for us, the addict, our rock bottom is flexible.
그래서 중독자의 입장에서의 그 rock bottom이라는 것은 굉장히 융통성이 있다는 거죠. 고정적인 게 아니고 항상 플렉서블하다 그죠.
We have a way of hitting rock bottom and then we get comfortable there.
부모님들이 자녀의 마약 그런 자녀를 도와줄 때는 그 rock bottom이 떨어진 걸 다시 도와줄 때는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죠.
It's sort of like our drug. We build a tolerance to our drug. We also build a tolerance to our consequences.
그래서 이 마약을 하는 자녀가 마약을 하면 할수록 더 마약 양이 증가돼서 톨러런스 허용 한도량이 증가되는 것 같이 우리들의 도와주고 우리가 그 락바름 그것도 자꾸만 토러러서 자꾸만 그 정도가 커지는 거죠. 그 내용에.
So as family members, we're waiting for the rock bottom and we're waiting for the loved one to want help. It's not happening.
가족분들은 마약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락바름에 처하도록 기대하고 그때까지 기다리지만 그런 결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죠?
And in the meantime, our lives are falling apart. Our lives, our relationships.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 부모하고 자녀 간의 관계에서 가족들의 그 관계성은 자꾸만 나빠지고 점점가 이 모든 게 이제 악화되는 거죠,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So the big question is, what do you do? As a family member, what can you do?
그래서 이런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과연 가족인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To help your loved one to break through their denial.
자녀로 하여금 거부 반응을 보이는 자녀를 거부 반응을 못하게 그걸 쳐부실 거냐.
And what do we do then so that we're no longer waiting? Waiting for a rock bottom when the rock bottom might be death.
Rock bottom을 아무리 기다리셔도 부모님께서는 rock bottom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는 안 온다는 거죠.
So we feel powerless. We recognize that what we've been doing isn't helping.
그래서 우리 가족으로서 그동안 그 자녀의 회복을 위해 치료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끝에 가서는 무력해지고 아무런 결과가 없어진다 이거죠.
But we want to find out what we can do that will.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도와줄 수 있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So, when we're talking about health-related, emotional, legal, financial, spiritual things. That we are taking on, that we as the family are taking on. When we do that, what we're doing is we're putting a cushion between our loved one's addiction and their rock bottom.
우리 가족들이 부모님들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자녀를 도와줄 때 그 자녀의 락바름에 힙바름을 하는 그의 밑에 쿠션 모양 이 방석 모양 이렇게 받쳐줘 갖고 락바름을 못하게 된다 이게.
What I do in my work with families as an interventionist is I'm working with family members trying to discover where in the relationship are we putting the cushion and how can we remove the cushion and help that person experience consequences in a safe way.
저희는 중독자들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여러분과 같은 가족분들이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잘하신다고 하면서 한 그 락바름 안 하게 놓은 그 쿠션을 그걸 다시 빼게 어떻게 가족들이 빼서 그 자녀로 하여금 락바름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한다고 해요.
So in many ways a family intervention is a controlled rock bottom.
그래서 가족들의 회복 간섭으로 우리말로는 이 인터벤션은 그것은 락바름으로 통제되는 것이다.
Through an intervention process, we find a way to create a rock bottom in a controlled or manufactured way. We manufacture a rock bottom for the addict to finally experience.
그래서 이 가족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회복관서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중독자 자녀가 락바름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한계점 이거 뭘 하나 플랜을 세워서 그것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 그죠?
It's not easy. Oh no, it is not easy. It is the most challenging things that a family member will do.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습성화됐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를. 근데 어떤 면에서 사랑 안 해야 되는 걸 때 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라는 거죠.
But as parents, we have these protecting behaviors.
부모님들은 대개 그 자녀들을 보호하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하신다 이거죠.
And we don't realize that by protecting, we're keeping our loved one, the addict, comfortable.
우리 부모님들이 보호 능력이 있을 때 자녀들은 편안해진다 그죠. 그 락바름을 치료하지 못하고 그냥 편안하게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The great secret of every addict and alcoholic is that we can't continue comfortably in our disease without the cooperation of other people.
그 자기가 비밀스러운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술을 계속해서 마시기 위해서는 주위 사람들, 즉 가족들하고 협동을 해서 어떤 협조를 얻어야지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And as long as we're comfortable in our disease, we're never going to change.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중독자가 자기가 하고 있는 술이나 마약을 하면서 편안하게 느껴진다고 그러면은 전혀 끊을 의사가 없는 거죠.
I promise you that if you allow yourself to give your loved one back responsibility for their choices, they will change sooner.
그래서 장담컨대 부모님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책임성을 부여해주면 자녀들은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 그죠?
If we recognize that addiction is a disease, but it's treatable, and that there is a treatment and a recovery process, we have to hold our loved one accountable to treatment and recovery.
중독증을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 병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치유될 수 있는 리커버리 프로그램이나 트리트먼트 퍼실리티에 그 마약하는 자녀가 거기에 입소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그 뭐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No problems are ever solved by ultimatums. Get out of my house. Go get out. I'm never talking to you again. Well, that doesn't solve anything.
예를 들어서 동양가정에서 많이 이렇게 대가족 같이 살지만은 너 집에서 나가라고 뭐 이렇게 킥아웃 한다고 해서 문제가 꼭 해결되는 건 아니다고 본다고 하죠.
I was saying ultimatums don't solve anything.
그러니까 최후 통첩 갖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There is a solution. The solution isn't get out of my house. The solution is get treatment, be accountable, practice a program of recovery on into the future.
우리가 해결점을 찾는, 솔루션을 찾는 것은 집을 내보내는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고 중독자가 회복 교육을 받아서 치유가 돼서 그 미래에 잘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거죠.
This is the only disease where the person who has it convinces themselves they don't have the disease.
중독증은 병이면서도 중독증을 앓는 환자는 이게 병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그런 병이라는 거죠.
But there are professionals who can make assessments to determine if that person has the disease of addiction and make recommendations for treatment.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녀가 중독자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평가해주는 그런 전문가들이 주위에 있고 그걸 받으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If it were any other disease that our loved one had, cancer, diabetes, heart disease, would we stand by and let them die and say, no, I'm not sick, I don't have a problem?
부모님인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자녀가 암이나 당뇨병이나 심장병이나 이런 걸 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이거죠, 지금과 같이.
Or would we urge and encourage them to get help?
그렇지 않으면은 치유를 받도록 자꾸만 그 자녀를 떠다밀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이끌 거냐 이거죠.
We don't pull out every cushion just for the sake of pulling away the cushions. We say, I love you, but I only support you in recovery.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이 그동안 몇 년 동안에 자녀한테 뭐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다 쿠션을 여러 가지 깔아줬는데 그걸 전부 다 한꺼번에 뺏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자녀한테 내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 뭐를 빼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라는 거죠.
We know that there's a solution, treatment, practicing recovery.
우리가 중독증을 알아도 우리가 치유 방법이 있고 해결책이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다 이게 지금은.
And so we say to our loved one, I love you unconditionally, but I no longer support you unconditionally. I only support you in recovery.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한테 너를 사랑하지만은 무조건 사랑을 하지 않고 내가 회복을 받아들일 때만 사랑을 하겠다는 회복을 하라는 그런 쪽으로만 포커스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This is very hard work.
그렇게 하기란 부모님은 상당히 힘들다 이거죠. 힘들다고 그래요.
When we ask our loved one to go to treatment, our loved one won't get well overnight in treatment.
치유 기관에 들어가도 중독자 자녀가 뭐 하루만 자고 나와 하룻밤 사이에 다 치유가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Whether it's outpatient treatment or inpatient treatment, it takes time and practice.
주거 치료나 외래 치료나 어떤 치료를 하든 간에 치료를 받고 나서 항상 그 프랙티스 회복작업을 이행을 해야지만 되는 거지 바로 되는 거 아니다.
Likewise, for you family members to suddenly overnight know how to stop enabling the disease.
가족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태까지 해오던 그 enabling 자녀의 그 중독 문제를 끊게 해준다는 것이 도와주는 역할들인 enabling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마약 자녀가 하루아침에 나설 수가 없는 것 같이 여러분도 하루아침에 그것을 전부 다 처리해서 안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That also takes time and practice.
예, 여러분들의 그 작업도 시간이 걸리고 그만 실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However, if you're going to ask your loved one to make a commitment to recovery, you have to make a commitment to your own recovery.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녀 보고 회복을 하라고 자꾸만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부모님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에 그렇게 열심히 커미트먼트를 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It sounds like many people in this room, I know some of the people in this room have a loved one who is currently in treatment.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일부는 자녀는 지금 주거 치료소 같은 데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 이거죠.
How many have loved ones in treatment today? The three of you, right?
Actually two.
Right, two men.
Yeah, yeah, yeah.
Three people.
Yeah.
Yes, yes.
Yeah.
Everybody else, you're still actively engaged with your addicted loved one.
그래서 지금 치료소에 보내지 못한 그런 그 자녀 없이 여기 나오신 분들은 부모님들은 현재 자녀들하고 대치 국면에 있는 거죠. 그걸 이게 데려 나오려고 하고 못 데려 나오고 그런 거 있는 거죠.
Depending on where you're at in your journey with your loved one, my advice will be different.
부모님들도 어떤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려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자녀가 트리트먼트에 들어가 있거나 안 들어가 있거나 그 현재 있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각자한테 해준 말이 다르다는 거죠.
For the three of you, we're talking about practicing healthy detachment while your loved one is in treatment, right?
지금 치료소에 들어가 있는, 주거치료소에 들어가 있는 세 가족한테는 뭐를 권고하냐면 영어로만 디태치먼트, 한국말로는 초연을 작업을 하라는 거죠. 자녀가 거기에 들어가 있을 때 초연 작업을 학습을 하셔야지 나와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But for those of you who are still active with your addicted loved one.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아직 자녀를 여기다 회복모임을 못 데려고 나오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께서는
To detach now is to turn a blind eye to their addiction.
부모님들이 중독 문제를 잘 모르는 블라인드 우리가 지역으로 장님인데 그 중독 문제를 모르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거기서 초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My work with a family member who still actively engaged with an addicted loved one who is not in treatment. My work is to create healthy boundaries. New healthy boundaries.
본인 입장에서 지금 여기 자녀를 회복으로 못 데리고 나오는 부모님한테는 설명해 줄 수 있고 권고해 줄 수 있는 것은 건전한 한계선을 정해주는 그런 학습이 필요하시다 이제 healthy boundary, 건전한 한계점을 서로가 자녀하고 부모지 간에
So sometimes we cannot convince a person of anything. In fact, let me say that again. Not sometimes. Never.
Always.
Never. We cannot convince anybody of anything.
우리는 항상 상대편을 다른 사람을 확신시킬 수가 없어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What we do is we know our truth. Our truth.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그 부모님의 그 진심, 내가 사랑하는 그 진심 그것만 갖고 계시면 된다는 거죠.
Is our relationship with our loved one being damaged, being affected?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 이런 중독자 자녀가 있으면은 말을 잘못하면은 이렇게 관계성만 악화가 된다 이거죠.
Are you feeling distance between yourself and them?
거리도 멀어지고요.
Are they getting bad grades or do they drop out of school?
성적도 떨어지고 또 학교에서 킥아웃도 되고.
Are they angry all the time?
그다음에 항상 화를 내는 성격이 되고.
Are you responsible for everything because they are not taking responsibility anymore?
마약하는 자녀가 자기 스스로 자신의 그 책임을 지지 않을 때 그럼 부모님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다 떠맡으실 거냐 이거죠.
Yes. not anymore. Your truth is your truth. You are experiencing what you're experiencing.
부모님들은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점, 나의 할 수 있는 그 추수, 진실 그 사실까지를 그걸 본인이 알고 그걸 찾고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된다 그죠.
And whether your son is claiming to I only smoke marijuana or yes mom I'm a drug addict. Same difference. It doesn't matter.
자녀가 나는 조금만 마리아나를 한다고 하거나 나는 드럭 에딕이라고 마약 중독자로 얘기하거나 별 차이점이 없다는 거죠.
Because let's be very clear that marijuana addiction is real.
우리가 알 것은 마리아나 진짜 마리아나 중독된 거 아니냐 이거죠.
When you have a young 18-year-old brain and you start to bring chemicals into the brain and change the brain chemistry, we're creating addiction.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나이 어렸을 때 마리아나 같은 약한 걸 피웠다 하더라도 브레인이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브레인 속에서 에딕션 사이클이 형성이 되어서 중독이 된다 이거죠.
And you're seeing all of the symptoms.
아마 여러 부모님들은 그런 것을 많이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집에서.
So, and let me just point out, marijuana is still illegal.
그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새 메디컬 마리아나가 많이 운운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마리아나는 불법 마약에 속한다 그죠.
So for your 18-year-old son to be smoking pot is not okay.
자녀가 마리아나를 한다 그래도 그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불법이다 그죠.
If you understand that he is suffering from this addiction, That's all you need to know.
이런 것을 살펴보실 때 부모님께서 아실 것은 자녀가 지금 중독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You may never convince him of it. That's where you begin.
아무리 해도 확신을 시킬 수가 없어요, 자녀한테.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금 그렇다는 사실을 인식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Again, if we understand that addiction is a disease and it has so many symptoms, but the primary symptoms are that it is progressive and potentially fatal.
중독 중에는 여러 가지 그 증상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프로그레스 그다음에 페이탈 이렇게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That our loved one will probably be in denial around it and won't own that they're an addict.
그래서 자녀들이 자기가 중독된 것을 거부할 때 자기가 진짜 중독된 것을 알지 못할 수가 있다 이거죠.
And that in the meantime we are suffering, our relationship with him is suffering and our family life is suffering.
이제 그러는 사이에 가족 여러분들도 또 그 자녀 관계성에서 그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Then we must take action.
그렇다 그러면은 가족인 분에서 먼저 행동 개시를 해야 된다는 거.
We can't wait for our loved one to suddenly say, "I'm an addict. I need help." We have to take action.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나 중독됐어요. 더 이상은 못 하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는 거.
The addict's job as an addict is to deny, to deflect, to not look at.
중독자 자녀의 가장 그 이 하는 일은 자기가 중독되지 않고 마약을 안 한다는 거부하는 그런 것만 보여준다 이거죠.
But once we as family members get educated about the disease of addiction, our job is to take right action.
가족분들은 교육을 잘 받으시고 이해를 하시면은 바로 즉시 자녀들을 그 회복을 위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거죠.
Okay, this is going to get hard for some people in this room.
앞으로 얘기할 거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좀 힘드실 거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 예.
Any addict who has gone to treatment, whether it's outpatient, inpatient, whether it's through the 12 steps, any kind of treatment knows that the fundamental rule of recovery is abstinence.
여러분들이 주거 치료에 들어가든지 외래 치료에 들어가든지 뭐 어떤 형태의 치료에 들어가든지 간에 가장 그 이 알아야 되고 지켜야 할 사항은 abstinence. 그 뭐냐면 완전 중단을 하면서 자기 하는 약물을 중단하면서 회복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Once we have crossed the threshold into active addiction, our brain chemistry is constantly triggered when we ingest substances of abuse.
우리가 치료소에 들어가 있어서도 계속 그 약물을 복용을 하면은 우리 뇌에서는 중독 사이클을 계속 트리거를 시킨다 이게 발동을 시켜버린다 이거죠.
There is no safe amount of drug or alcohol that we can use.
치료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적은 양의 술이나 알코올이나 마약이라 해도 그것은 위험하다 이거죠.
Once we cross the threshold into active addiction, there is no such thing as moderation.
우리가 중독에 처해버리고 나면 우리가 어떤 적당한 사용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How many people in this room smoke cigarettes?
여기 담배 피시는 분이 몇 사람 되나 그죠?
Do you still smoke? Okay. Have you ever tried to quit? So you know. If you quit for 5 days or 7 days or 2 weeks and you're doing good and you pick up one cigarette, it's all over, right? It's all over.
담배 피우는 것도 2-3일 안 피우다가 딱 한 대를 피우기 시작하면은 한 가지 피우기 시작하면 다시 옛날같이 다시 담배를 계속 피게 된다 이거죠.
You've reactivated the addiction.
그것을 우리가 중독이 재발되는 거, 다시 그 활동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는 거죠. Reactivate.
Two things every family member needs to know about their addicted loved one. They need treatment. And treatment is a practiced program on a daily basis of abstinence.
가족들이 아셔야 할 두 가지 사항은 회복 교육을 받아도 그 매일 프랙티스 해야 된다 이거죠.
It's a daily practice. We try not to get too far ahead of ourselves, but every day we must at least practice abstinence.
그리고 매일 우리가 이 마약을 하는 사람은 마약을 안 해야 된다 이거죠.
So now we know the solution. Again, the solution is treatment. If your loved one's done treatment already and they already know all of the rules and all of the steps, but they're not practicing it, they're not practicing recovery. If they were a diabetic and they weren't taking insulin or checking their blood sugar, that's not okay. We can't support that.
마치 당뇨병 환자가 슈가 레이트가 얼마인 줄 알고 매일 뭐 점검을 하고 수치를 봐도 그거에 대한 치유 그 프랙티스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이 우리가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회복 12스텝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알아도 자기 데일리 라이프에 프랙티스를 안 하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You may not be able to force your loved one into recovery.
가족들이 중독자 자녀를 강제적으로 회복 프로그램에 들어가도록 할 수는 없지만은
But you can stop supporting their active addiction.
그렇지만 가족의 힘으로서는 다시 중독 행위나 중독 물질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을 중지시키는 수는 있다 이거죠.
So, for example, it's okay to love him. You have to love him. He's your son. You want to support him. You want to protect him. However, right now you feel powerless because he refuses to look at the fact of his addiction and he refuses to get help. Is that right?
Right.
Okay. You can love him and still tell him, I love you, but you're an 18-year-old young man living in my house. And if you want me to continue to support you, then I require you to get some treatment and to practice a program of recovery. Otherwise, I can no longer support you in your addiction. When you're ready to get into recovery, I will support you 100%. But today, if you are not in recovery, I can't support you. And you help take care of him, and will you be paying for his college?
Yeah.
Okay. So if you tell him, all of these things are gifts that I give to you, because I love you so much, but I'm worried about your addiction, and I need you to see a counselor, otherwise I can't give these gifts anymore. What's the worst thing that could happen? He will leave the house. You're not shutting the door on him. You're not kicking him out. You're saying, I have the solution. It's treatment. It's recovery. I believe that the addict who always knows there's a solution will never commit suicide. Okay?
그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요. 못 들으신 분은 제가 좀 보충 설명할게요. 여기 이제 오늘 새로 나오신 한 어머니께서 자녀가 18세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거부 반응을 깰 수 있냐 그러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건 미국식이죠 어떻게 보면 사랑을 하면서도 내가 모든 걸 마약을 계속 하면은 내가 모든 서포트를 중단하겠다 이것을 통보를 하라고 이제 여기 어머님 거기까지 안 가보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오신 강사는 그렇게 되면은 그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 거냐 한 번도 그렇게 실행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집을 나갈 거다 뭐다 하는데 여하간 이 강사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 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면은 중독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솔루션 해답은 갖고 있다 이게요. 그래서 자살은 안 한다 이게요.
Okay, so get out. We do that, you know.
Right.
But they say, okay, you're running in there, huh?
Right.
But they come back. But because when you said, you know, get out, we can't say it too strongly, you know. It's mm-hmm. kind of because we hold back because we're afraid that really bad
right.
happen. But actually, what we're afraid of is, what if they really go out and hang around with the same type of friends?
Mm-hmm.
And what we hear is they can do drugs without having money.
Every good addict knows how to do drugs and is resourceful. Every good addict, every smart addict will find a way to use. They will either steal money, they will pawn property, they will deal. Okay, yes, yeah, we find a way.
중독자 자녀들은 부모님이 돈을 안 주고 킥아웃 해도 마약을 계속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뭐 마약을 사서 다시 팔 수도 있고 남껏 훔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다 이거죠.
I'm going to tell you a little about my story.
자기 본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대요.
I started to smoke pot when I was 12.
12살 때 마리아나를 했다고 합니다.
When I was 15, I did cocaine.
15살에는 코케인을 했어요.
By the time I was 20, I was freebasing cocaine, smoking cocaine.
20살 때는 내가 프리베이스 코케인을 했다고 그래요.
I smoked pot and drank on a daily basis from the time I was about 20.
20살 때쯤 됐을 때는 마리아나도 하면서 계속 술을 그냥 같이 혼합해서 했다고 그러죠.
Until I was 36.
36살까지 했다고 합니다.
And in between that time, I used cocaine and I smoked cocaine until someone introduced me to methamphetamine.
그 사이에 코케인을 스모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메스앰피타민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And then I became a methamphetamine addict.
나중에는 메스앰피타민 중독자가 됐다고 합니다.
Sometimes I could moderate my using.
여름에는 양을 조금 좀 줄여서 했다고 해요.
So that I was responsible or self-sufficient.
그래서 자기 스스로 행동할 수 있고 자기를 서포트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Where I had an apartment and a job.
집도 갖고 아파트먼트도 갖고 그랬다고 해요.
Of course, my job was always in a bar. I was a bartender.
자기는 바에서 호스트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Which was very convenient.
그것이 굉장히 그런 말 하는데 좋은 거죠.
Every few years, working, paying rent, living independently, every few years, I relapsed on cocaine.
그래서 자기가 혼자 아파트 살고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재벌을 했다는 거예요.
And I lost everything.
자기가 본 거 다 없어지고 자기 가정이 다 없어졌다.
My apartment, my job, I would move. I would start over.
네, 아파트먼트 쫙 다 없어져 갖고 다시 시작하고.
That's how it went for the better part of 24 years.
그렇게 마약하면서 사는 것이 24년 동안 마약을 했다는 거예요.
How did I get sober?
본인이 어떻게 해서 마약을 끊었을까요?
When I was in my meth addiction, toward the end of my addiction, I did it again. I lost everything. I was unemployed for 2 years.
이 메스앰피타민 그 중독이 됐을 때는 모든 걸 다 잃고 그래서 다시 2년 동안 짭이 없었대.
Who paid my rent? How did I live?
그때 아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렌트를 내고 살았겠느냐 그죠.
Can you guess?
한번 상상 좀 해봐달라 그죠.
My dad.
아버님이 돈을 줬다 이게.
I would call him. I would say, Dad, I'm so depressed. I can't seem to get it together. I don't know what's wrong with me. I'm going to go see the doctor. But can you just help me with rent this month?
네. 마약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나는 지금 우울하고 돈이 없고 힘들으니까 의사도 만나보고 가야 되니까 돈 좀 지원해달라고 아버지한테 부탁했다는 거.
He helped pay my rent for years, for about 2 years.
2년 동안 아버지가 자기 아파트 렌트비를 대줬다고.
But after a while he stopped.
아버지가 렌트를 안 내준 데 있었다고 그래.
And when I was just about to be evicted,
아파트에서 쫓겨날 정도가 됐을 때,
he came to me and he said, Jenny, this has got to stop. I don't know what's going on, but you need to come to Los Angeles and live with me and start getting better.
아파트에서 돈을 못 내고 근데 에빅션 될 지경에 아버지가 찾아와서 부모 집에 들어와서 다시 살면서 삶을 다시 시작하라고 이렇게 오퍼를 했다는 거죠.
So I moved from Northern California to Southern California.
북가주에서 남가주로 이사를 한 거예요.
And I told my dad, I will. I'll get better.
자기가 열심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But I'll do it on my own. I don't need help.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고쳐보려고 그랬지 누구의 도움을 받고자 하지는 않았다는 게 그때도.
How long did that last?
얼마 동안 그것이 자기 결심이 지속됐겠느냐 이거죠.
I was abstinent from drugs. I still drank. But I didn't use drugs for 3 weeks.
자기가 술은 좀 약간 마셨지만 마약을 안 한 거는 고작 3주였다.
And then I found an old friend of mine in Orange County.
오렌지 카운티에 옛날에 마약하던 친구를 만난 거예요.
And I started to get high again.
그래서 다시 마약을 하기 시작한 거죠.
Here's what happened. 24 years of active addiction and using on a daily basis, whether it was pot or alcohol, cocaine, meth, 24 years of active addiction, and I didn't know I was an addict.
본인은 24년 동안 마약을 하면서 마리아나, 코케인, 뭐 메스앤도 여러 가지 하면서도 나 스스로가 본인이 마약에 중독된 것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But finally, my dad understood that I was an addict.
그 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아버지가 내가 중독자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In February of 2005.
2005년 2월 달에
I was arrested.
붙잡힌 거죠. 구속된 거죠.
I was arrested for possession. 네,
마약 소지 혐의로.
And while I was fighting that case,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그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그 케이스를 이제 안 하려고 했다는 거죠.
Because you know my civil liberties had 네, been infringed.
네, 네. 미국 시민으로서. 네.
How dare they arrest 네. me? I was fighting that case, and what happened?
이게 무슨 일이 생겼겠나 이게.
I got arrested again.
다시 또 한 번 그 구속됐다는 거죠.
And that time, that was it. There was no fighting the case. I was court-ordered to treatment. Here's how my addiction works.
두 번째 체포됐을 때는 그냥 싸우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치료를 시작했다는 거죠.
I was court-ordered to outpatient treatment and low-level probation.
코트에서 법원에서 그 hospital, residential, outpatient에서도 가장 낮은 레벨의 그거를 받으라고 그렇게 sentence를 받았다는 거예요.
And I kept getting high.
그러니까 또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마약을 하게 된 거죠.
Because that's what addicts do. We don't care about the consequences. We continue to get high.
자신이 한 모습이 바로 모든 마약 중독자들이 결과에 어찌 됐든 간에 계속 마약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So I violated probation over and over again.
그래서 프로베이션 그 이 법규를 몇 번 차례 그 어긴 거예요. 위반한 거예요, 본인이.
And I got bumped up to a higher level of care and a higher level of care.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아웃페이션트 하다가 자꾸 높은 대로 더 심한 대로 자꾸 감금이 되면서 그런 트리트먼트를 가게 돼 있어요. 코트 okay. 오다가 강해지기 때문에.
Until finally, I was ordered to residential treatment.
그래서 나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치료소, 레지던트 케어에 들어가도록 법원 명령을 받은 거죠.
In the meantime, here's how I was living. My dad had stopped enabling me. I had a credit card in my wallet that was his account. He canceled it.
아버지 명의로 된 크레딧 카드를 따님한테 줬는데 아드님이 이제 따님의 크레딧 카드를 이름을 삭제하고 더 이상 돈을 대주지 않고 enabling을 스탑했다 이게 아버지 그 당시.
I had been squatting in a vacant apartment building. Just living in a vacant apartment in this apartment complex where my friend worked. I had no money, so I was stealing change from my friend's parents out of their change jar.
그래서 빈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냥 불법으로 사는 거죠. 돈을 못 벌으니까 친구의 그 부모들을 잔돈을 런드리샵 뭐 간접전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동전 같은 걸 많이 훔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I smoked cigarettes back then. But my money that I stole was so valuable to me, I didn't spend it on cigarettes. I smoked the cigarette butts out of my ashtray.
돈을 훔치면서도 그 돈으로 얼마나 아까워서 담배를 사기가 싫어서 담배 꽁초를 주워서 폈다고 그래요.
And I didn't use that money that I stole to put gas in my car either. I siphoned the gas from other people's cars late at night.
그래서 그 돈으로다가 또 가스도 안 넣고 남의 가스도 불법으로 어떻게 넣는 방법이 있는가? How do you steal the
garden hose?
아, garden hose.
You siphon it. You put the hose in and you steal the gas.
예, 그래서 다른 사람 차한테서 가스를 뽑아서 자기 차로 훔치는 그런 일도 했다는 거죠.
Because all of those quarters that I stole, they had to buy my drugs. They couldn't buy my cigarettes or my gas. I saved those quarters so that I could get to the dealer's house to buy more drugs. 예.
그래서 훔친 돈은 전부 다가 다른 일상생활에 쓰지 않고 전부 다 마약을 사는 데만 썼다는 거죠.
That's how I was living.
자기가 그렇게 처참하게 마약에 중독되고 마약을 해서 훔친 돈을 사서 썼다 이거죠.
By the time I was ordered to residential treatment, I was tired.
주거치료소에 들어가라고 코트 오다 받았을 때는 너무나 자기가 지쳐 있었대.
I had nothing to lose.
더 이상 잊어버릴 것도 없는 거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And I had nobody left to manipulate.
중독자들은 가족들을 많이 manipulate 하잖아요. 이렇게 조종하잖아요. 더 이상은 자기를 다 떠났기 때문에 조종할 사람도 없는 거야, 주위에.
I had only one choice, and that was to get well. Okay? 네,
그래서 그때 자기의 선택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회복 치유를 받는 것밖에 없다.
Here's what I did. I walked into treatment and I surrendered. I was ready.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레지던셜 케어에 들어갈 때 완전히 항복을 하고 완전히 받아들이기로 마음 먹고 들어갔다.
The only reason I surrendered is because I was uncomfortable. I was uncomfortable.
그 자기가 입소하면서 항복을 했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삶이 아주 uncomfortable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해요.
If my dad continued to pay my rent,
아버지가 만약에 계속해서 아파트 렌트를 계속 지원해줬고,
if he had paid for a lawyer,
그리고 아버지가 변호사를 사서 보호를 해줬거나,
bailed me out,
또 돈을 지불해서 가방에서 빼줬거나,
kept saving me,
항상 도와주고 구출해줬으면은,
I would never have gotten sober.
그러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 이게.
Sometimes when you as moms and dads are visualizing the worst possible outcome for your child, for your son, you're actually visualizing the best thing that could happen to them.
부모님들은 최악의 경우에 자녀들이 가장 나쁘게 될 것을 자꾸 상상하지만 자녀가 잘 됐을 경우도 상상을 해보라는 거죠.
I'm not saying that we want your son to get arrested, all right? But what I am saying is that as long as he's staying in your house and he's comfortable and all of his needs are met, he'll never get well.
자기 경험담을 주셔서 볼 때 여러분들이 자녀가 집에서 데리고 살고 계속 서포트해주고 의식주를 다 대해주는 하는 그 자녀는 본인이 서렌더하고 들어갈 때 느낀 그 uncomfortable 그거를 못 느끼게 된다 이거죠.
It's okay to create new boundaries in your relationship with your son. And to say, I can't support this any longer.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의 것을 벗어나서 자녀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못해주고 하겠다는 그 새로운 바운더리를 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The difference is that if my father had created an intervention for me a year earlier when I was in Northern California,
자기 아버님이 본인이 북가주에 있을 때 그때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회복 간섭, 인터벤션에서 교육을 받고 알았더라면은
I may have gotten well sooner.
굉장히 자신의 회복도 빨라졌을 거다 이거죠.
But you're hearing it from an addict in recovery who's telling you that as long as you are keeping your loved one comfortable, they're never going to change.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마약을 해서 체험하고 회복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가족이 부모님이 중독자를 계속 편안하게 잘 데리고 있는 한은 절대로 그 락바름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But I would never tell any one of you to shut the door on your loved one, ever.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킥아웃시키거나 집에 못 들어오게 하거나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You don't shut the door. You leave the door open for treatment, treatment and recovery.
자녀하고 대화 나누실 때 항상 여유를 두고 회복을 한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 룸을 여유를 만들어 주시고 대화를 나누시라는 거죠.
The work I do with families for interventions, it is so highly effective. A family intervention is so effective. Very rarely, when you come together as a family and you're united and you create healthy boundaries and a new relationship with your loved one, very rarely does it fail.
가족 단위의 그 회복 간섭 교육을 받으시면은 대부분은 성공하지 실패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그래요.
And I believe that for many, many of us addicts, and I believe this is true for you, we don't like who we are when we're in our disease. We don't like who we're being anyhow. We're not happy. We just don't know what else to do. We're trapped.
대부분 중독자분들은 평상시도 그렇지만 나 자신을 지금 현재 상태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마치 내가 함정에 빠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다 이거죠.
We just need a little push to get well. We can't do it on our own.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시각을 달래서 조금 이렇게 푸시해서 이게 좀 상황을 좀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이거죠.
We can't do it on our own. We actually need your help.
중독자 혼자서는 끊기가 어려우니까 가족의 힘이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또 예, 맞는 얘기죠.
So, what shall I say to close? Family intervention We don't wait for the rock bottom that's irreversible. We don't wait for the phone call that says that a person is dead or in jail. We don't wait. We create a crisis just by coming together as a family. And we break through denial by coming together as a family and holding up the mirror and showing our loved one our truth about what we see and what we're experiencing. That process alone is so powerful. Probably 80% of the time, your loved one will go to treatment from an intervention. And if you work hard and you practice what you're learning in your new boundaries, and you hold yourself responsible to your new boundaries, your loved one will stay in recovery for the long term. If you do nothing, I guarantee you, your loved one will get worse, their disease will progress, and that irreversible rock bottom will happen. If there's an action that you can take, take it.
지금 마지막 강연을 마치면서 어떤 얘기를 할까 망설였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족인 여러분들은 자녀가 지금 경찰에 붙잡혀서 구속되어 있다 무슨 뭐 자살했다 이럴 때까지 전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조치를 취하시고 또 이 가정에서 모든 패밀리가 그 자녀에게 거부하는 걸 깨도록 노력하고 마치 자녀를 거울 앞에 씌워놓고 네 얼굴을 봐라, 네 모습을 봐라, 우리의 고통받는 모습 이렇게 해서 보여줬을 때 대개는 80%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가족들이 계속 회복교육을 받고 회복교육을 받은 것을 프랙티스 하실 때에 중독자 자녀도 트리트먼트에 들어가도 롱텀으로 장기적으로 치유를 계속할 수 있지 가족들이 관심을 끝까지 안 가지면 또 다시 용두사미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다리지 마시고 이제 가족으로서 뭔가 조치를 액션을 취하실 때다 이거죠. 가만히 안 지키지 마시고.
Thank you. 네,
고맙습니다. Thank you. 네, 박수 주세요.
I'm going to hand out my cards. That way, if you have any other questions, call. I will talk for hours on the subject. 네. And I will help you in your individual situation.
명함을 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하실 분은 연락 주시면 잘 도와주겠다 그렇게.
And I'd love to talk to you about how you can urge your son to see a counselor. You don't have to let him make the decision. You get make the decision.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자녀가 마약하는 자녀가 나 회복교육을 받겠다 회복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시키는 게 아니고 부모가 결정을 해서 가게 해라 이거죠. 자 우리 같이 우리
Could you come join us for the serenity?
Yes.
하나님, 제게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달라내는 평안함을 주시고, 제 스스로 변화하시는 일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또 이를 구별하는 지혜도 주소서. 아멘.
God, in three and eight things, I think the things I can change and change, th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and the wisdom to the counsel of Him.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니 로빈이 오셔갖고 인터벤션 스페셜리스트도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방금 기도한 평안기도문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파워레스 하지만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지면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힘이 있는 가족으로 아시고 집에 들어가서 오늘 강연 받은 그런 내용을 마음에 다시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자녀들을 회복으로 나올 수 있는 디나이를 깰 수 있는 그런 힘의 능력이 있도록 해주셨고 이 강연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더 자녀들과 회복을 하고 부모님부터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르게 한 걸음 걸음 마며 주 손을